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해상군사안보협의 회의를 열고 항공해상에서의 안전안작전을 논의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5일 성명에서 미중 해상군사안보협의 실무자 회의가 3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자 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화상으로 열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인태사령부 동북아정책국장 이안 프란시스 대령은 해상군사안보협의 실무자 회의는 중국과 안전한 공중해상작전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도태평양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대령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영내 다른 모든 군대와의 개방적이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의사소통은 사고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지난 몇 년간의 안전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해상 항공작전의 안전 및 전문성 유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안보 환경은 험난하고 복잡하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도 대화하고 싶다면서 유익한 관계 구축은 일본과 북한의 이익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국방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다음 날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 간 첫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자국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도훈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자국에 대한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 이를 비우호적 움직임으로 간주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니 딜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가진 허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미국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건전한 경제관계를 추구한다며 하지만 건전한 관계는 양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대등한 경기장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미중 두 나라가 기후변화와 신흥시장 부채 문제와 같은 국제적 도전 과제에서 진전을 모색하고 과잉 생산과 국가안보 관련 경제 조치와 같은 우려사항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이번 회동의 주요 목적이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미중 경제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이날 광저우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 약 40명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중국 방문 중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리창 총리와 람포안 재정부장 등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4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은 지원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의 방공체계 재고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4년여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4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9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횟수로 20번째 채택인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건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모두 20회에 달합니다. 결의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기타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Y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호 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 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며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크 드 바이츠 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대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I landmark report and findings. The EU remains deeply concerned.
바이츠 웨이브 대사는 이유는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그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무거운 처벌, 공개 재판 등으로 기본권이 더욱 억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의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recently renewe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diverting valuable resources.
바이츠 웨이브 대사는 국제사회가 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위기를 잊어선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새 결의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COI 후속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인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it be clear. There can be no peace and no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ccountability for past and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또 향후 서울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 정책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가 그들에게 가해진 아픔과 고통에 대한 정의를 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아르헨티나도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강조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를로스 포라도리 제네바 주재 아르헨티나 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nd we express our concerns a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포라도리 대사는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1차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피해 당사국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다시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이유가 연례 행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s an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중국과 에리트리아, 쿠바도 이날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어느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결의안은 다시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건 결의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국제 여론이 악화하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서 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행위로 간주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COI 보고서 10년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탈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정체를 펴낸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2014년 획기적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난 10년간 진전이 이루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제기했다면서 북한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난민과 탈북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트스 교수는 탈북민 등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고려할 때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권위 있는 후속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후속 보고서는 가능한 한 첫 번째 COI 보고서처럼 엄격한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 관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의안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레테스 교수는 또 올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동참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이고 한국의 경험은 이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험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COI 후속 보고서 요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핵무기 개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자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의안이 다시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된 건 COI 보고서와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권특사도 COI 후속 보고서 요구를 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결의안이 계속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용어를 담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tough and very strong language. It's, you know, and the North Koreans are embarrassed by it.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라며 올해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라 더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옹호 국장은 그러나 결의안 진전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유엔인권위섭회는 20년간 북한을 의제로 다뤄왔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특별보고관 2014년 COI의 검토와 보고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해왔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십동정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사회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메커니즘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유엔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동 국장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정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산하 기구들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사이의 연관성,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체제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COI 후속 보고서 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정보 자유 문제에 주목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solution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under the pretext of COVID, the North Korean regime.
스칼라트 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구실로 탈북민들이 언급한 악명 높은 세 가지 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결의안에 반영한 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얀일과 유럽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북한의 그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4년여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북러 군사밀착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영내 안정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며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은 다음 달 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1년씩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번엔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달 개최된다면 4년 4개월 만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악화로 장기간 중단됐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부산에서 3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3국 간 조율이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중국이 회의 개최를 위해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 때문이었고 중국과의 사전 조율이 최근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중 간 대화 모드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한일과의 관계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관리가 되고 한미일이 워낙 협력을 공고화하니까 그걸 건드려서 괜히 확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경제 고리로 엮어서 한국과 일본을 조금 더 중국의 우호적인 일부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이에 맞물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밀착 행보로 국제정세가 신냉전 대립구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G2 정상 간 소통이 계속되는 것은 관계 안정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아래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러와의 반미연대를 유지하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러 간 과도한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석좌 연구위원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러 밀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더라도 만남 자체가 북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와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상징적 차원에서나마 언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이 결속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과잉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을 압박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만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까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징적인 그 소득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를 진전시킨 배경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가치외교에 기초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으로 한국과의 갈등이 커졌지만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스탠스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총선이 이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제2기 외교 안보 정책이 새로이 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지나치게 한국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고립시키거나 모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에 내심 편치 않은 한국의 입장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 반대 여론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차가웠던 한일관계를 풀었다며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한국 입장을 배려하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금 북일 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만 쳐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미 윤석열 이니셔티브로 한일 관계를 풀었는데 한국이 이걸 뒤통수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한중일 세 나라 정부 모두 인플레와 경기 침체 등 자국 경제 상황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영내 불안정 심화 등 갈등 지속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양안 갈등이나 미한일대 북중러 간 대치 등 군사 안보적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리창 총리는 경제 등 실용적 분야에서 중국 주권을 대변하는 역할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영내 평화와 안정, 상호 주권 존중, 공동 번영 등 중립적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휘 통제를 강화하면 한반도 유사시 등 영내 비상사태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준비태세도 향상될 것으로 미 군사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국장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지휘 통제를 강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기회를 언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 미군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해 양국이 더 효과적으로 공동방위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now is essentially creating a body in Japan, a U.S. body in Japan that works more closely with the Japanese.
미 국방장관실 동아시아 정책 선임 고문을 지낸 쇼프 선임 국장은 본질적으로 일본에 미국의 기구를 만들어 일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본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더 광범위한 잠재적 활동에 잘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태평양 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일본에 대한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일 미군 사령관의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과 일본 간 작전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미한일 간 전략적 조정, 계획, 훈련을 강화하면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3국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일본의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첫 번째 임무는 자체 방어이지만 우주와 사이버, 해저, 지상과 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 전체에 대한 명확한 작전 계획을 구성하고 미사일, 드론 등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물류와 후방 지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일본 안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넝 선임 연구원도 지휘 통제를 개선하면 미일 동맹의 대응력이 더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도 더 원활한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anyone's expecting, for instance, self-defense forces to get involved in direct combat.
호넝 연구원은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나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과 영공에서 활동하면서 한반도로 들어가는 미군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 함께 작전을 지휘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지휘통제가 개선된다면 일본의 방어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때 한반도 유사시 지원기지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efense of Japan will be enhanced and therefore its importance as
그러면서 지휘 통제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벨 부대표는 한반도 비상사태 때문에 미일 동맹의 지휘 통제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넝 연구원은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elements that the U.S. and Japan want to portray in the upcoming summit is that this is an alliance that is.
호넝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이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미일 동맹이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동맹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지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같은 다른 적대국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은 강력하며 빗셀 틈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미일 동맹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단결되고 견고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나토 수장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어떤 지원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exactly what kind of specific support the different Indo-Pacific country partners are able to provide to Ukrain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라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 중 다수는 이미 나토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에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호주가 장갑차를 지원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국가의 추가 협력도 기대했습니다.
What we can do both in providing support to Ukraine but also on cyber, hybrid and on other area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기타 분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이미 협력 중인 것들을 토대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고 지적하며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했습니다.
And then we see how Iran, North Korea are delivering ammunition, missiles, drones to Russia. And the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란과 북한이 어떻게 탄약과 미사일, 드론을 러시아에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들 국가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한 종류의 안보가 있고 아시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안보가 있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안보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과 이란은 상당한 양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며 그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그들의 미사일과 핵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러시아의 기술과 물자를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영내 및 글로벌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세력이 더 공고해짐에 따라 힘이 아닌 법치에 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recent veto by Russia at the United Nations of the control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shows that how close Russia and North Korea.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러시아와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원장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적 안보와 점점 더 얽혀가는 지정학적 환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진지하게 관여하려는 나토 회원국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But more importantly, we appreciate this opportunity for dialogue, although because the ongoing military cooperation.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지속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영내 및 글로벌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우리는 이번 대화 기회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에 그간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외교장관이 초청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나포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방해에도 이엔 대북제재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유엔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선박을 조사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자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보고를 덮어버리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임무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유엔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더이호를 나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y doing so,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And I think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이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점상 제재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제재 회피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전문가 패널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은 초당적 요구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고조 등 역내 안보 상황 악화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초당적 요구이자 미국인 다수의 인식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that for a very long time, many Americans have felt that the U.S. was.
펜의 선임 연구원은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동맹 비용에서 불공평한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면서, 다만 그동안 동맹과의 관여 또는 영내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여겨 이를 감수해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동맹국들이 전체 방위 비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요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잠재돼 있던 것이라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조야에서 초당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산술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미국 내 전문가 그룹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미군의 약 2%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전체 예산의 2%인 약 170억 달러를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고 단순 환산하면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약 1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비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도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 조야뿐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 tends to be, yes. There's more or less a consensus politically, I believe, in the US.
미국인들은 동맹들이 안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일본 등 다른 동맹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미한 양국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 협정 선임 보좌관이, 한국 측 협상 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차기 SMA 협상 초기 착수를 공식화했으며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전반적 인식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악화 역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육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미국의 국방전략 및 군사계획을 연구하는 라파엘 코엔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화와 도발 증가, 북러 군사협력 확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 등 역내 위협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역내 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ook, the North Korea problem set is difficult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코엔 국장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된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적 역량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이나 주요 동맹국들이 기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 같은 방위비 인상 요구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요구 금액이나 접근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it came into sharp focus during President Trump's
토마스 신킨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과도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협상 전략의 일환이든 실제 비용 청구로 이어지든 상당한 폭의 분담금 인상안을 새롭게 한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동맹과의 분담금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인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 차이를 거론했습니다.
The cost-sharing issue is part of a bigger disagreement or a bigger differen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달성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관점을 고려해 합리적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접근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과 맺은 것보다 분담금 인상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대체적 기조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need to be continued effort to reassure the South Korean public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does not mean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것이 동맹의 힘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베넷 선임연구원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 아닌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재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What the U.S. government has got to think about is whether the money coming from Korea is going
그러면서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새 장비나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비용에 사용됨으로써 한반도 안보 태세 유지와 한국군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차기 미국 정부의 접근법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특히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3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맑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 5도에서 21도, 신해주 5도에서 16도, 황해남북도 맑고 용현은 종이 바람 붑니다. 개성 5도에서 18도, 사리원 5도에서 20도, 자강도 맑은 가운데 중간 강계는 바람 불겠습니다. 중강 1도에서 20도, 강계 2도에서 20도, 강원도 함경남도 장진 해산 오전까지 구름 많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산 7도에서 22도, 함흥 3도에서 22도, 평강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맑겠습니다. 청진 2도에서 17도, 선봉 0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산 삼지연 오전까지 구름 많습니다. 해산 영하 2도에서 18도, 삼지연 영하 3도에서 11도,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국가 ISIS 소탕을 위해 중동에 있는 미군을 겨냥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160차례 이상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월 2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관련 조직들이 사용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십 개 목표물에 대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 목표물에는 지휘통제센터, 로켓, 미사일, 무인기, 무기고 그리고 군수품 공급망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1월 28일 이슬람 국가 소탕을 위해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관련 조직이 사용하는 시설과 무기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며 만일 당신이 미국인을 해치면 우리는 그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7일 그 같은 대응 조치에 따라 바그다드에서 테러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 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망한 사람이 부 바키르 알사디로 알려진 위삼 무하마드 사비르 알사디라고 밝혔습니다. 무인기를 동원한 이번 조치는 알사디가 바그다드 거리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오후 9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는 부수적인 피해나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commander was directly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participating in attacks on US forces in the region.
파텔 대변인은 사망한 사령관이 이 지역 미군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참여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라크 내 이슬람 저항군이라고 자칭하는 조직의 미군 그리고 연합군에 대한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무장 세력의 위협과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대응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소통조정관은 미국이 요르단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의 목표는 이슬람 국가의 지속적인 패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5일 가자지구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이스라엘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28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13개 나라가 기권하고 미국과 독일 등 6개 나라는 반대했습니다. 결의안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책임을 묻고 처벌받지 않는 국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의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이 왜곡된 문서라고 일축했습니다. 메이라브 에일론 샤하르 주 제네바 이스라엘 대표부 대사는 표결 전 인권이사회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국민을 버리고 하마스를 옹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권을 갖지 못하는 반면 하마스는 무고한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하고 고문할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찬성을 표하는 것은 하마스의 긍정표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브라임 크라이시 주 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표결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일부 유럽 국가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해당 결의안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기습 테러 공격에 대한 자세한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아 반대할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해상군사안보협의 MMCA 회의를 열고 항공해상에서의 안전한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5일 성명에서 미중 해상군사안보협의 실무자 회의가 3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자 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화상으로 열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인태사령부 동북아정책국장 이안 프란시스 대령은 해상군사안보협의 실무자 회의는 중국과 안전한 공중, 해상작전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도태평양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대령은 또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영내 다른 모든 군대와의 개방적이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의사소통은 사고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지난 몇 년간의 안전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해상 항공작전의 안전 및 전문성 유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안보 환경은 험난하고 복잡하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도 대화하고 싶다면서 유익한 관계 구축은 일본과 북한의 이익일 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국방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다음 날에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 첫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자국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렌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도훈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자국에 대한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 이를 비우호적 움직임으로 간주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기존 1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삼성전자가 오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